매기 성경 강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친 마음과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여러분들에게 모시고 가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17장의 내용들 쭉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절 못 봤어요. 23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두루 다니며 그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았다. 이제 그들이 끔찍히 생각하고 있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즉 바울이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신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제단과 우상 숭배들과 그 신전들 이런 것들을 아마 자세히 살펴보았을 거라고 봐요. 사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불리우는 매우 아름다운 신전, 그것은 아덴 사람들의 처녀 여신인 아데나에게 바치기 위해서 지어진 신전 아니겠어요? 그 신전 사방으로 우상들이 가득했다고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관찰하였는데 우상들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표현된 제단도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은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신들에 대해서 관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또 어느 신도 저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덴에 와서 어떻게 당신네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한 제단이 없어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 바로 이 제단이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제단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지금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름이 없이 어떤 방문객이 와서 자기 신들이 있는가 그거 없을 때 바로 거기 가서 하는 거죠. 또는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 이면에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들은 그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또한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지만 아주 먼 옛날에 그들의 선조들이 그분을 경배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에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의 메시지를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했는데 그는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가 광장과 시장에서 만나 변론했던 것과 다른 자세로 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보세요. 우리는 계속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공부해 가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이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 이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로부터 보고를 가져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아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 아덴에서 사역이 끝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제 18장 1절로 들어가 보세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 바울이 다음 지역으로 택해 갔던 고린도는 그 당시 아마 가장 사악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곳엔 별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곳은 즐기기 위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섹스와 알코올 그리고 우리 육신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그런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어디라고 안 해도 전 세계가 그런 도시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런 일들로. 오늘날 고린도에서 사람들은 커다란 로마 시대의 목욕탕 그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곳은 그들이 술이 깨기 위해 갔던 곳입니다. 멀리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신을 모시고 있는 1,000명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1,000명의 천사가 아니라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처녀가 아니었다고요. 사실 그들은 매춘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섹스는 하나의 종교였으니까요. 고린도는 그 시대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두 개의 커다란 극장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제국의 방방곡곡에서부터 고린도로 몰려왔습니다. 바울도 그의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왔고 또 3차 전도여행 때에도 다시 왔습니다. 저는 이곳이 바울이 가장 놀랍게 사용한 곳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가장 놀랍게 사용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 저는 바울이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가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최악의, 그러니까 아주 그 죄악의 중심지였죠. 이 두 도시는 모두 커다란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하여 한 일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미용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최근 로마로부터 온 이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로마를 떠난 이유는 온 세상이 편만했던 반유대주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기간 중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은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러 번 중에 한때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총독이 있을 때예요. 그 황제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떠나서 쫓겨난 사람들 뭐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 가운데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아주 훌륭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3절.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이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는 또한 이곳에 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어느 날 안디옥에서 온 작은 유대인이 그들의 가게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서로 곧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작은 유대인 바울에게 함께 머물도록 초청을 하게 되죠. 당연히 대화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 대화는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 거라고 봅니다. 곧 바울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고 회당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주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도 바울을 대적하고 크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4절, 5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와서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후인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는 더욱 힘을 얻어 예수는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은 바로 이때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더욱 집중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8장 7절과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에 회당, 그 집의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했고 고린도에서 약 18개월가량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자 그는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우린 이제 바울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주님께 특별히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제 그 먼저 다른 지역으로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뭐 나 그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웠던 그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되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장 9절 1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를 받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반대를 받자 그만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왜죠?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깨우치십니다.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간 사역한 후에 또다시 바울에 대한 반대가 일어납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바로 이 재판자리는 베마라는 재판인데요. 재판장입니다. 터지요. 뭐 우리 식으로 보면 대법원, 뭐 고등법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마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베마라는 재판장은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들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베마로 데리고 가서 그를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들은 로마 제국의 법률을 반대했다거나 혹은 고린도의 법률을 반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가 모세 율법을 어기도록 했다. 14절이 17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리라. 아주 막 엄포를 놓는 겁니다. 저는 성경 주석가들이 이 갈리오를 막연하게 비난하는 것을 종종 듣거나 뭐 혹은 듣습니다마는 읽습니다마는 그는 그 당시 전형적인 냉혹한 재판장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갈리오에 대해서 잠시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가 올바른 태도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는 아마도 교회와 국가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해 판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갈리오는 만일 어떤 문제가 종교 자체에 관한 것이거나 혹은 종교에 관계된 어떤 것이라면 그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로마 재판 장관으로서 행정장관으로서 로마법을 시행하는 데 책임을 지는 자였거든요. 그러나 재판이 로마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는 그 문제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 영역을 분명히 아는 자였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갈리오가 의미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고린도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도시였으니까요. 문제가 종교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매기 목사님은 이제 당신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정부도 이와 똑같은 정책을 택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원칙을 좀 지켜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 또 매기 목사님 입장에서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 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옳지 못하다 이거죠. 정부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하고 안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자체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미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뭐 우리나라의 뭐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되어져 있지만 같이 행해지고 또 옳지 않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갈리오라고 하는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관직에 입후보했다면 아마 저나 이 매기 목사님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을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갈리오는 그런 종교적인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행정장관이었으니까요. 그는 교회의 차이점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임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그런 일에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들을 죽이거나 잡아 가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18장 18절 말씀을 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에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바울을 흠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바울이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제로 바울에 대해 약간의 어떤 법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과 똑같은 방법대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서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서원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한 서원하지 않아도 되죠.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단호하게 어느 누구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만일 바울이 서원을 원했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위한 어떠한 법도 거부하고 아무런 단체도 만들지 않는 일부 외골수적인 성도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없으며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들을 너무 많이 짓는다고요. 흔히 말하는 한국에도 보면 보수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사랑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물론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나빠지게 하는 일, 그런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어떤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